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적그리스도가 13장에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하지 않는 이 적그리스도. 그런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한다.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붉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힘을 쓰고 돌아다니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13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이 많은 죽임을 당합니다.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14장은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이 14만 4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이 전철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크로놀로지컬한 연대기적으로 믿는 전철연설주의자들은 천년 왕국의 요약, 천년이 오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오는 요약으로 14장을 읽고 무철연설 천년왕국은 글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는 이것은 예수님 재림 후에 완성될 영원한 천국을 묘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이라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참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힘을 써도 마침내는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양무리들이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1절로 5절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고 그랬어요. 시온산이 뭘까요? 시온산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하늘나라를 여기서 시온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제물로 바친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에 따라서 여기서 어린 양은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14만 4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저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가서 예수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졸병이 돼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졸병이 되면 결국은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것이고 어린 양의 백성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서 서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바다 짐승과 어린 양을 대조시켰지요. 바다 짐승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어린 양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대조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바다 짐승을 추종하는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을 추종하는 어린 양의 백성들이십니까? 1절을 다시 보세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영혼들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은 죽였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러나 하늘에 가서 어린 양과 함께 섰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창세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저 위대한 선택요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어서 나를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잘못을 하고 잘한 것을 가지고 너는 이쪽에 서서 내 백성이고 너는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실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다. 오늘 여기 입교를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차서 장성하기 이르니 당회에 시취를 받아서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는 세례는 받았지만 성찬식에 참여를 못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성찬의 떡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보혈을 잔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표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찬식은 죄 씻음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고 죄 씻음 받은 표예요. 죄가 물로 씻듯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죄 씻음 받은 표. 우리는 억만 가지 죄를 지었어도 이미 죄가 다 용서를 받았어요. 죄 씻음 받은 표를 받은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너무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가톨릭과 싸우는데 교황의 권세가 너무 세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그가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밥티조마라고 하는 헬라 말을 자기 서판에 썼어요. 나는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말틴 루터가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과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바로 세례받은 표예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된 표예요. 세 번째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완전한 교인된 표예요. 지금까지 의무와 그리고 책임이 없었어요. 그러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의무도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할 의무가 있고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매 공예배에 참여할 의무가 있어요. 주일 예배, 저녁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의무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리도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할 때 일꾼으로 임명도 해요. 나이가 되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나와요. 이것이 세례받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세례를 나는 과거에 어렸을 때 받았지만은 그것은 선택된 백성으로 구별을 해서 좋은 부모님의 신앙과 교회 안에서 자라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신앙 고백을 아까 했단 말이에요. 공석에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의무와 권리를 충분히 이행하는 완전한 교인이에요. 지금까지는 처치고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이 14만 4천에 속한 사람이 누구일까?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1절을 중반을 보시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린 양과 성부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진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여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이 지금 그 이마에 이름을 써 베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세례교인이에요. 이것이 입교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이건 축하할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너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와 기쁨이 충만하여 섰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은 하나 둘 해서 10만 14만 4천 이게 아니고 상징수입니다. 성도의 상징수. 성도들이 14만 4천이다. 이거는 그냥 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승리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용기 있는 성도들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입니다. 개선한 성도들이에요. 이긴 성도들이에요. 이긴 성도가 14만 4천이다. 그들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서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 이마에 썼다는 것은 14만 4천의 어린 양과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존재 이 아무개가 아니에요. 김 아무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이라면 내가 염려할 거예요. 그러나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한다면 내가 염려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사야서에서.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책에 내 이름을 썼다. 이 책이라는 말은 내 책에 내 이름이 하나님 책에 내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것이 되었으니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에 우리 가운데 누구가 한 사람이라도 마귀의 것이 되었다면 큰일이죠. 여러분 자녀 가운데 둘째 아들이 마귀의 것이 되었다 그러면 그 밤잠 못 잘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면 더 큰일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배를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배를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자기 것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이것은 믿는 자의 총수예요. 모든 믿는 사람의 총수가 14만 4천이란 말은 상징수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해석이 많다고 그랬죠. 24장로, 아니 우리 교회 장로수만 해도 안 될 텐데 24장로 가지고 되겠어요? 전 세계에. 그것도 인류의 역사가 언젠지 수만 년이 되는 가운데 24장로만 천국에 갔겠어요? 그거는 심볼릭한 상징적 숫자의 표시예요. 일곱 집사, 일곱 교회, 14만 4천 전부 상징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일까? 누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겠는데 14만 4천, 아, 그 수가 적어서 나는 큰일 났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성도의 총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는가? 2절로 3절을 보면 그들의 신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보통 찬송이 아니에요. 새 찬송을 한다고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3절을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10년 전에 작곡한 것을 부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작사한 것을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 새 노래는 어저께 작사하고 오늘 곡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새 노래가 뭘까? 새 노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노래, 거듭난 사람의 노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받은 사람의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노래 소리가 맑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데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아주 웅장하단 말이죠. 검은 곳 하는 것 같이 들렸다.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합창을 부른다면 힘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아름답습니다.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2절을 보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도대체 뭘까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참으로 이상한 말입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구원의 지복, 구원의 최고 절정에 이른 복을 새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나 항상 기쁨이 있어서 새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요. 근데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 못해요. 왜? 일이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나가고 다른 데로 자꾸 삐져 나갈 때는 우리는 괴로워요. 고민을 많이 해요. 근심을 해요. 염려를 해요.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고난의 때에도 기뻐하고 실패하고도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기뻐하라.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것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신분이에요. 그의 신분이 이렇게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14만 4천이다. 우리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이 기쁨을 우리는 순간도 빼앗기면 안 돼요. 지금 마귀 사탄 붉은 용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으려고 가진 공격을 다 합니다.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구속함을 받은 자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억만 가지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돈으로 해결 못해요. 권세로 해결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 새로운 작곡, 새로운 작시를 한 것이 새 노래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예수 믿어 새롭게 사람이 부르는 노래.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구속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14만 4천이 부른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14만 4천이 부르는 건 아무나 못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만이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가 있다. 이 노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는 이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14만 4천이 구원을 받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던 성도들을 말하는가? 아니면 이것은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마 옛적부터 오늘까지 심지어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진실이 믿는 이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그 테두리 속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것은 비유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숫자를 가지고 비유한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성령을 7명이라고 그랬어요. 7명이라는 말은 성령이 한 분인데 어떻게 7명이라고 그랬는가. 천하 어디서나 같은 시간에 일하시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신 성령을 7명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영이라 그 말이죠. 지금 이쪽에 계신 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이쪽에 계신 분에게서도 역사를 하셔요. 완전한 영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무소부재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서 7명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도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기뻐한다는 말은 소리를 내서 와 하고 웃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로 계속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넘어지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일어나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고도 기뻐하고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는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맥이 풀리지 않아요. 아이, 큰일 났구만. 낙심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 고난이 왔다면 회개하면 될 거예요. 특별히 지은 죄가 없는데 내게 고통이 왔다면 신앙의 시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14만 4천에 속한 성도는 기쁨을 항상 갖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기쁨을 항상 갖는 것이 14만 4천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이죠. 두 번째 특징은 뭘까? 14만 4천, 내가 14만 4천에 속했을까? 여러분에게 기쁨이 항상 있습니까? 두 번째 특징은 신앙의 절제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가 됩니다.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4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을 말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럼 결혼한 사람은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단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치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베드로도 모든 사도들도 다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처녀, 아내로 비유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예수님과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한 것을 보기만 해도 결혼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정죄한 말이 아닙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란 말은 마귀를 사자와 같이 비유했지요. 우는 사자, 마귀를 사자와 같이 비유한 것처럼 여자를 세상과 함께 비유했어요.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았단 말은 세상에게 더럽히지 않았다. 세상에 더럽히지 않았다. 이것은 여성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이 더러워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13장에서 적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여자와 같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여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을 상실하게 하는 여자처럼 만들어버린다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여자라고 말한 것은 세상에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세상적 가치관에 성도들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많이 끌려가고 있어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며칠 전에 구정을 지냈지요. 오히려 교회들이 더 앞장서 있는 것 같아요. 구정이 뭡니까? 구정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정은 루나 칼렌더, 달을 중심으로 만든 달력에 의해서 신정을 구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구정은 우리가 두 번 과세하지 말자 해서 없애버렸어요. 옛 습관이란 말이에요.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래. 유혹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허망한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아직도 구습을 못 버리고 있어요. 예수는 마음으로는 믿는데 공자가 이 뒤에 딱 앉아가지고 대내 옆에서 공자가 나를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이 공자 앞에 컨트롤 당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찬송을 해요. 그런데 공자에게 다 컨트롤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14만 4천은 다시 말해서 진실한 성도들을 말하는데 진실한 성도는 세상주의를 가지고 유혹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을 저버리고 외면하고 그 유혹을 물리친 사람들, 그것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성도의 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사랑,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마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처녀처럼 자기 정결을 유지하면서 자기 일생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결한 처녀와 같은 세상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4절 중반절을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게 손해가 나는 것으로 인도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어린 양이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뿐만이 아니죠. 기쁘지 않다고 물러서는 일도 없고 딴 길로 가지도 않고 끝까지 영원토록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 예수 말씀만 따라가면 안전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시온산에 설 수 있어요. 길을 모르는 사람은 안내자가 필요해요. 길을 모르면서 자기가 찾겠다고 우물거리다가는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우리의 안내자가 누굽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안내자예요.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4절 중반전을 다시 보세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사람 가운데서 속량, 구속함을 받아. 이 구속이라는 말은 얽매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값을 주고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구속은 구할 구자, 속할 속, 살 속자예요. 구할 구자, 살 속.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왜? 그분에게 속했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말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아이 그렇게 팔면 손해납니다 하는 그 거짓말 말고 영적인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그건 불못에 들어갈 거짓말이에요. 흠이 없는 자라는 말은 이중성이 없는 자, 흠이 없다는 말은 두 말을 하지 않는 자, 두 얼굴을 갖지 않는 자, 이중성이 없는 사람.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쪽 가서는 저렇게 말하는 이중성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14만 4천에 속한 사람의 속성이라 그 말이죠. 거짓된 행동과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입에 담고 말하게 될 때에 그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항상 거짓말을 하고 흠이 많아요. 우리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5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완전히 배제하고 외면하고 멀리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멀리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제 것으로 만듭니다. 자기 졸병으로 만들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엄청난 거짓말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북한의 김씨 일가들이 저희들이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섬기라고 그래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그리스도인으로서 톡톡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표현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떡 먹듯이 해요. 아주 쉽게 합니다. 그것을 자기들의 마치 교양인 듯, 자기들의 지략인 듯, 자기들의 꾀가 이렇게 많아서 대한민국도 미국도 우리한테 계속 넘어간다고 스스로 즐기고 있어요. 거짓말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을 따라요. 그럴 때 입에서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런 자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의 신부는 신앙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생명의 구원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4만 4천의 신앙 절개예요. 그 신앙 절개를 지키고 항상 기뻐하는 14만 4천에 속하는 하나님의 무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과 함께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일까?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내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기뻐하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을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공의의 하나님이 불의한 마귀 사탄에게 지시지 않을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마귀 사탄의 술수야 계략과 거짓에게 지겠는가? 아니에요. 주님은 새 노래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찬송을 기쁘게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마귀에게 지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절개를 깨끗하게 지켜서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다리듯이 그분만을 앙망하고 신앙의 성규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모두 서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14만 4천, 이름만 듣는 14만 4천이 아니에요. 내가 그 중에 하나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절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